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신화처럼 혹은 무슨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아담의 실존, 아담의 실제적 인물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신화적 존재인 것처럼 취급해서 인간의 타락사건 자체를 신화화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신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원시적 의를 받아 누린 아담으로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못하다고 시험하고 있지요. 광범위한 자유에 비해서 딱 하나의 금령만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금령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상당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신가, 또 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만을 알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한 현실을 믿음으로 잘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 이 명령, 이 원칙, 이 율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시험이지요. 그래서 온 인류가 첫 번째 치러야 될 시험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도전해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주신 말씀은 생명과 질서를 가져오지만 이 사탄의 말은 혼동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속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음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지혜자의 말을 듣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뚜렷하게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이것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이 뚜렷하면 좋겠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자라는 모든 이 잡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 뱀이었다라고 말하죠. 간교했다라는 이 말 사실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교했다라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간교함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이 지혜로움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이 잘못된 목적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여자에게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인용하는 인용구가 세 번 반복되는데 사탄이 인용할 때마다 말씀이 어그러지고 왜곡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자유로워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광범위한 자유를 아주 위축시켜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모든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나 우루만지고 시대 분위기나 읽고 누가 유명하다는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다 거기에 편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야말로 천만인이 둘러싸서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비틀거나 가감시키는 거죠. 사실은 임의로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험도 성도들 간의 시험도 이런 식의 시험들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싣거나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면 더 거기에다가 강조를 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평소 좋은 관계에 있으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말해버리죠. 모든 관계는 다 이렇게 다 뒤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것처럼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에 어떻게 하와가 놀아났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뱀한테 말했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 시험에 놀아났습니다. 말씀이 더해지죠?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 언제 혹시 잘하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언제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험에 놀아나니 말씀이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나중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안 죽는다가 되어버렸죠.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결국 틈을 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 이야기 아시죠? 낙타하고 주인이 사막을 가다가 그 우와 아시죠? 너무 추워가지고 주인이 텐트 안에 들어와있는데 낙타가 주인이 너무 추우니까 좀 이 얼굴이라도 좀 이 텐트에 좀 이렇게 넣고 좀 하룻밤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라고 허락을 했죠. 좀 더 추우니까 앞발 이 두 발은 좀 이렇게 좀 텐트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허락을 했다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낙타가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낙타가 그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잤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누그러뜨리고 우리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뭐 동성애 문제에 다 사람들 헤아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인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다 은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멀어져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언뜻 보면 사람을 헤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분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도 인기는 많이 얻게 되는 그래서 원칙을 말하면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또 하나는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그렇게 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뱀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었죠? 근데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참말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종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최종 권위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에 복종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누리는 에덴 동산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지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지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7절에도 보시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름에서 무슨 말씀일까요? 시력이 좋아지거나 실제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가릴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움, 이 본능이 우리 안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본래는 2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 알았다는 말은 이전에는 벌거벗은 줄 몰랐다가 벌거벗은 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거벗은 줄 알았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어 벌거벗은 모습을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이 마음의 부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범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범죄한 것으로 따지자면 하와에게 물으시든지 아니면 뱀에게 먼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물었어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신 것은 아담이 이 명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머리로서 책임을 져야만 되지요. 그래서 저주의 내용도 잘 보시면요. 먼저 죄를 범하게 만든 하와보다 아담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양이 훨씬 많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가장들이 정말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가정이 어떤 구도로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정의 큰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결국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살펴야 될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자예요. 남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이 무책임한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죠. 이런 면에서 왜 아담에게 따져 물으셨는가? 하와의 관할 건이 아담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휴전선에서 사고 나면 총기 사고 나든지 자살 사고 나면 그 사람만 다치거나 또 그 상관만 직위해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 목이 달아나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휘 통솔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기 아내가 내 아내가 이러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핑계와 변명이죠. 죄는 관계를 항상 악화시킵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관계는 적어도 악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한 일은 공은 나에게로. 그죠? 관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미룹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핑계를 대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죠. 인간관계가 왜 피곤한가? 말을 가만 듣고 있으면 어떤 말인 거예요? 결국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논지예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걸 듣고 있자니. 뭐라고 반박하기도 그렇고, 그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16절에 여자한테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남편을 원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문자로 말하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남편이었지만 그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최악의 상태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최악의 상태는 뭘까요? 아내를 폭군처럼 다스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스림은 여기에서 적어도 다스림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을 때 그 다스림은 복된 다스림입니다. 그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만드는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스림은 저주적인 상황 가운데 주신 다스림이니 여기에서의 다스림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의미로서의 다스림이죠. 오늘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이런 것이고 다 주도권 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그래서 관계가 항상 이런 일 때문에 비틀어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 잘못 좀 이렇게 약간 마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국이 좀 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국이 왜 이렇게 짜냐고 맨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딱 말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아내 편에서 아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잤는지 요즘에 좀 이렇게 몸이 좀 변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밥하는데 잔소리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얼음땡이죠, 얼음땡.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그냥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나 한번 보자. 이런 관계들이 왜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까? 고등한 학문과 인문학을 말하고 뭐 철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실력이 있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여자에게 또 따져 물으시고 그 다음에 뱀한테 물으시는데 잘 보시면 죄에 대한 지적은 아담, 하와, 뱀으로 되어 있고 저주 선언은 뱀, 그 다음에 여자, 아담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뱀한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지요. 변론하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초지종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구원할 어떤 의지를 비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정죄의 대상이기 때문에 뱀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고 뱀한테는 바로 저주 선언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온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영적인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역사.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후손 간의 갈등과 다툼의 역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6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나타나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나타나요. 키가 3m 정도 되는 이 장신의 이 민족들과의 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에스더스를 살펴봤지만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사람 하만의 계략과 싸우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의 연장입니다. 그걸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비록 발꿈치를 상해서 우리가 절뚝거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치명적인 상해는 누가 입었느냐? 뱀이 입었습니다. 뱀은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저는 어릴 때 농촌지 옆에 살아가지고 뱀을 자주 봤거든요. 딸기 따다가 뱀이 쫙 이렇게 저를 꼴쳐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장에 가면 뱀을 많이 팔았습니다. 일반 재래시장에. 그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워도 먹고 하여튼 구워도 먹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뱀 잡는 사람은요. 딱 목을 이 지팡이로 딱 누르면 금방 잡아버려요. 그리고 뱀을 죽이는 방법은 머리를 그냥 돌로 깨버리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뱀에게 입힐 것인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박살내신 일이죠. 바로 그 사건을 이미 말씀해서 이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실 뜻을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죠. 어쨌든 온 인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자도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도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오면요, 취직, 뭐 예전에 저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계시죠? 뭐 상고, 공고, 뭐 기계공고 나오면 바로 취직입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찾는 것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벌어먹고 살기 힘든지요. 이것도 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받더라면 그들은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제물만 잡아 죽이는 애꿎은 제물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동산 주위에 스랍들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지키셨다는 말은 실제로 그들이 물리적인 접근을 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실제로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말은 성례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실제로 무슨 뭐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었을 때 독사과를 먹었을 때 죽었던 것처럼 뭐 그런 성분이 있다든지 혹은 생명나무 과실에 실제로 손오공의 청도 복숭아처럼 그렇게 영생할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지켰다. 흔히 뭐 화연금을 뭐 번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그룹들을 지켰다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성막제도는 에덴 동산의 모형이거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뚜껑이 씌운 소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스랍들이 두 날개를 어긋맞대고 그 씌운 소, 씌운 자 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뭐가 흘려져요? 짐승의 피가 흘려지죠.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그룹 사이에 자정하여 있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여 인생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죠. 휘장 문양이 바로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로서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처한 현실 그리고 왜 우리 인간 안에 항상 이처럼 죄성이 싹트게 되었는가 왜 끊임없이 부부관계 안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는가 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꾸 뒤틀리고 말들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모든 육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항상 버리고 우리 생각에 맞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근접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뭐 간음죄, 살인죄 무슨 그런 죄를 막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항상 우리는 우리 편에서 가장 유익하고 우리 편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머리가 그냥 순식간에 0.001초 만에 싹 돌아가지요.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창세기 3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이 처한 이 현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피조물을 발 아래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 아래 있는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들었다가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인간의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기억하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타락으로부터 구원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부패하고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물 붓듯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을 따라 생각하며 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